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화요일 B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이끄는 순방단이 2일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순방단은 이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폴란드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바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두다 대통령을 만난 뒤 성명을 내고 두다 대통령이 푸틴의 잔인하고 도발적인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원하는 가치 있는 협력자라고 칭송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처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로버트 하베크 독일 경제기후부 장관이 2일 밝혔습니다. 하베크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독일은 러시아산 석유 금수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물론 부담이 크겠지만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베크 장관은 1일 올해 여름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서 완전하게 독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하베크 장관은 성명을 내고 독일의 에너지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원유 12%, 석탄 8%, 천연가스 35%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1일 독일이 점진적인 EU 차원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처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애덤 시프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1일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현재 고려 중인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얼마나 빨리 실현될지가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다만 의회 대표단은 30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방문에 동행했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투가 동부 지역으로 집중되는 세 국면에서 어떤 지원을 바라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7%는 너무 적다고 답했고 36%는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14%는 너무 많다고 답했고 무응답은 13%였습니다. 또 조사 대상 가운데 72%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군사 개입을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은 21%였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너무 적게 지원한다고 대답한 응답자 가운데 57%도 직접 군사 개입에 반대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프라유트 짠 오차 태국 총리가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상호 군사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아시아 및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한 기시다 총리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차례로 방문했고, 3일부터는 이탈리아와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일정을 시작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해외 순방 일정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방문한 인도네시아와 태국, 베트남은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1일 부르키나파소, 기니, 말리 등의 군정에 최대한 빠른 민정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과 만난 뒤 이들 3개국에서 신속한 헌정 질서 복귀를 위해 계속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사헬 지역이 위치하고 이슬람 극단주의가 준동하고 있는 이들 세 나라에서는 군사 쿠데타로 민정이 붕괴됐습니다. 살 세네갈 대통령은 현재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의장입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최근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위헌 결정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이름에 자동으로 아빠의 성씨만 쓰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으로 지금까지의 관행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차별이고 아이의 정체성에 해가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탈리아는 북한이나 한국처럼 결혼을 해도 여자는 본래의 성씨를 유지하고 자녀를 낳으면 아이의 이름은 아빠의 성씨를 따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엄마의 성씨를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빠가 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을 때 하나고요. 부모 양쪽의 성씨를 모두 쓸 때는 반드시 아빠 성씨를 먼저, 엄마 성씨는 그 뒤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헌재가 이번에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의 역할이 아이의 정체성에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성씨를 정하는 데도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기 이름에 아빠 성씨만 쓸지 엄마 성씨를 쓸지 아니면 둘 다 쓸지 또 누구의 성씨를 먼저 쓸지를 부모의 합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만약 부모의 생각이 갈리면 판사에 그 결정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번 헌재 판결이 실제 적용되려면 법률 수정이나 제정 과정인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는 이미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이 제출돼 있고요. 이탈리아 가족기회평등 장관도 전폭 지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 트위터에 올려서 관련 절차 진행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여성인권단체에서는 이번 위헌 결정에 진정한 성평등으로 향하는 전기가 마련됐다라고 환영을 했고요. 가부장제 전통이 깨졌다, 가족 안의 위계가 사라졌다는 내용을 실은 진보 성향의 언론 보도도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전해드리는 주간 프로그램 헬로우 서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3일 화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고 오전에 함경북도와 삼지연 지역에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청진 지역의 비는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비는 5mm 안팎, 눈은 1cm 정도를 예상하고요. 대부분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계속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장지연과 삼진, 풍산의 아침 최저 영하 2도입니다. 해산은 0도, 중강은 4도에서 시작하고요. 청진은 6도, 함흥 5도, 평양 7도, 개성은 6도입니다. 신의주, 원산, 장전 아침 최저 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영상 14도까지 오르고요. 해산이 21도, 청진 17도, 중강 23도입니다. 신의주가 18도, 평양의 낮 최고 22도, 개성 19도, 장전 23도, 원산 24도, 함흥의 낮 최고 2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3m, 먼바다도 3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 먼바다는 2.5m까지 역시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군에 봉쇄됐던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제철소에서 민간인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 하원 의장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서 굳건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가 미국의 자주포 시스템 인도 연기 방침에 다른 대체 무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약 70억 달러에 상당하는 군사 장비를 두고 철군한 걸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군에 봉쇄됐던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제철소에서 민간인 대피 작업이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마지막 항전 거점인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있던 민간인들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 밤 화상 연설에서 약 100명을 태운 일진 버스들이 드디어 마리우폴 제철소 단지를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동의가 있었던 겁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양측이 이틀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은 여성과 어린이 위주로 꾸려진 일진 버스들이 출발하자마자 다시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폭격을 가했다고 시 당국자들이 전했습니다.
예. 자, 피란민들이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마리우폴에서 북서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자포리자입니다. 이 자포리자는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마리우폴 대피 작전에는 유엔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조우스탈에 아직 남아 있는 민간인들이 있을 텐데요. 얼마나 됩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적어도 1000명의 민간인들이 약 2000명의 아조우 연대 병사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함께 있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조우 연대는 최근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린이, 노약자, 부상자 등 수백 명의 민간인이 지금 병사들과 함께 있다면서 이들의 신속한 대피를 촉구한 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와 인도주의 단체들은 더 많은 민간인 대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주말에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군요.
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4월 3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사전 발표 없이 이루어졌는데요.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그레고리 믹스 외교위원장 등 하원의 주요 인사들이 동행했습니다.
자, 펠로시 의장은 러시아 침공 후 우크라이나를 찾은 미국의 최고위 인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에 이어서 미국의 권력 승계 3위 인물인데요. 지난주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동반 방문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펠로시 의장과 하원 지도부가 우크라이나를 찾은 겁니다.
네, 자, 펠로시 의장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펠로시 의장은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감사를 표하고 또 연대를 나타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서 있을 것이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거라고 확고한 지지를 천명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하원 지도부와 함께 크유 시내를 걷기도 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날인 1일에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들 그리고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유명한 배우도 우크라이나를 찾았다고요?
네, 유엔 난민기구 UNHCR의 특사로 활동하고 있는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 씨가 30일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시를 방문했습니다. 졸리 씨는 피난민 임시 거처 또 기숙학교 같은 곳을 방문하면서 이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막심 쿠지치기 르비우 주지사는 졸리 씨의 깜짝 방문에 모두가 놀랐다면서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UNHCR은 졸리 씨의 이번 방문이 UNHCR과는 별개로 개인 방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제 전쟁이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양측의 평화 협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건가요?
네, 양국의 외무장관 모두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난 30일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고 시인하고 중국이 안보 보장국의 하나가 돼줄 걸 제안했습니다.
네. 자, 쿨레바 장관이 말하는 그 안보 보장국이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네, 앞서 우크라이나는 터키 중재로 가진 5차 회담에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이 나토 비슷한 집단 안보 체제를 원한다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협정 초안을 러시아에 전달했는데요. 이 안보 보장국으로 그동안 터키, 독일, 미국 등이 거론돼 왔습니다.
네, 러시아 외무장관은 평화협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두 나라가 매일 화상으로 가능한 협정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러시아는 협상을 계속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방의 조언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이익에 맞춰서 움직일 때만 합의가 성사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은 타이완으로 가보겠습니다. 타이완 국방부가 미국의 자주포 시스템 인도 연계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네요.
네, 타이완 국방부가 2일 미국의 자주포 시스템 인도 연계 통지를 받고 다른 대체 무기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타이완에 자주포 시스템 인도 계획을 연기한다고 통지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이 연기하기로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생산 라인이 밀려서 자주포 시스템 수송이 지연될 거라고 통지했는데요. 왜 생산 라인이 밀리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지금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규모의 군수물자와 장비 제공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이 타이완에 인도하기로 한 그 무기체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155mm M109A6 중거리 자주포 40문 그리고 야전 포병 탄약 보급차 20대 등 약 7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이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예. 원래 인도하기로 했던 예정일이 언제였었죠?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내년에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주포 생산 라인이 너무 붐벼서 빨라도 2026년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미국 정부가 통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타이완 국방부가 다른 대체 무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한 이 트럭 기반 로켓 발사기를 비롯해서 고정밀 장거리 대체 무기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타이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안보 위협이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은 현재 타이완을 이탈한 하나의 성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차잉원 총통 정부가 집권하면서 중국과 타이완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타이완이 독립을 시도하면 무력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안보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 타이완의 군사 현대화 노력도 계속되고 있죠?
네, 차이완 총통 정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미사일 같은 정밀 무기를 포함해서 방어력 증강 작업에 착수했고요. 미국 정부도 중국이 타이완을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군 현대화 노력을 지원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 승인은 지난해 자주포 시스템 그리고 올해 패트리어 방공 미사일 시스템 등 두 차례입니다.
네. 자, 중국은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계속 반대해왔고요.
네, 중국은 미국의 무기 판매는 타이완의 분열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라고 반발해왔습니다. 중국은 또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1979년에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이 타이완에 대해서는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국내법을 만들어서 이 타이완의 방어 체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대규모의 군사 장비를 두고 왔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해 8월 30일 미군이 20년간의 아프간 전쟁을 종료하면서 마지막 병력도 아프간 수도 카불 공항을 떠났는데요. 그러면서 7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남겨두고 철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도 확인한 겁니까?
네, 국방부도 관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주 의회에 아프가니스탄에 제공한 군수 물자와 장비 그리고 파기 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을 미국 CNN이 입수해서 제일 처음 보도하면서 해당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예. 자, 국방부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보고서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미국이 아프간 정부군에 제공한 무기와 군사 장비의 규모가 186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철군 시점에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 준 군사 장비의 가치는 약 71억 2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인가요?
네, 항공기와 군용 차량, 탄약, 무기, 통신 장비를 비롯해서 수리 상태에 있는 다양한 군사 장비들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이 아프간을 무장 점령한 탈레반의 수중에 무기를 그냥 넘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국방부는 이런 비판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해당 군사 장비는 지금은 없어진 전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소유물로 미군이 두고 철군한 게 아니라 아프간 전 정부가 포기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또 아프간 전쟁을 치르면서 미군은 별개의 군사 장비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뭐 지금 7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가 탈레반 치하에 있다는 건 아닙니까?
네. 하지만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그 점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군과 연합군이 사용하던 군사 장비와 아프간 군에 제공한 무기 체계는 다른데다가 탈레반의 전력 강화에도 쉽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게 제공된 무기들이 최첨단 장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첨단 장비라고 해도 그걸 보수 관리하는 데는 고정밀 정비 기술을 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수행했을 때도 미군과 계약직 전문 인력들이 아프간 정부군을 도와줘야만 했다고 미 국방부 관리들은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 미군이 사용한 군사 장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국방부의 롭 로드위크 육군 소령은 미군이 사용하던 거의 모든 장비는 철수하기 전에 비무장화하거나 파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리들에 따르면 미군이 두고 온 군사 장비의 가치는 1억 5천만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대부분은 운용이 불가능한 데다가 액수도 크지 않아서 미국 정부가 이를 회수 또는 파괴하기 위해서 아프간에 다시 돌아갈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남부 국경지대로 유입되는 이주자들이 폭증하면서 이민당국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전망했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국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존의 도시로 지정된 1,300여 개 소도시와 마을이 시골로 간주될 예정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멘톨과 가향담배 판매 금지 움직임에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최근 미국 남부 국경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남부 국경 상황에 대해서 당국자가 직접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주말 TV 시사 프로그램들에 출연해 앞으로 미 남서부 국경에 수천 명의 이민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은 우리 시스템에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경은 열려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이주자들이 미국 입국을 시도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이주자가 남부 국경으로 유입되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넘어오다 미 국경수비대에 체포된 불법 입국자 수는 7천 명 가량 되는데요. 이 타이틀 42가 종료되면 그 숫자가 하루에 1만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타이틀 42는 이달에 그러니까 5월에 종료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타이틀 42는 공중보건에 관한 연방 규정인데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발동해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를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들을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안정되면서 오는 5월 23일부로 타이틀 42는 만료될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타이틀 42를 빨리 조기 종료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죠.
예, 실제로 과테말라와 온드라스, 엘살바도르에서 온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타이틀 42 적용을 중단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달 초 루이지애나와 엘라베마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21개 주가 이 타이틀 42의 조기 종료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잠정적 금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주는 타이틀 42의 조기 종료로 인해 이주자들을 위한 의료, 법 집행, 구금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주 루이지애나주 서부법원은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국돈부부가 타이틀 42 폐지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원 판결에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타이틀 42가 계속 유지되는 건데요. 법원은 오는 13일 심리를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은 정부도 뭐 타이틀 42 종료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1일 CNN 방송에 출연해 이민자 대거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몇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을 비롯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앞으로 몇 주간에 이 이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 국경 보안 당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오고 있는데요. 자, 마요르카스 장관은 중남미 국가들도 자국의 국경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미국에 입국하는 이주자들, 이 타이틀 42에 따라서 모두 추방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타이틀 42에 따라 즉각 추방되는 이주자들이 있는 한편 이민 집행 절차에 따라 이민 법원에 출석하기 전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이주자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들 가운데 약 86%가 예정된 날짜에 이민 법원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보다 조금 더 수용적인 그런 이민 정책을 지향하고 있죠.
맞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하지만 이주자들을 향해 미국이 무조건 받아줄 것으로 믿고 미리 국자들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주자 개인이 이 우리 법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질서 있는 경로로 확보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라며 우리는 변칙적인 이주에는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마요르스카스 장관이 국토안보부의 신설 부서에 관해서도 설명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마요르카스 장관이 남북 국경지대에 불법 이주자들이 몰려들게 만드는 허위 정보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 정보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혀서 공화당 중심으로 이 정부가 언론 통제에 들어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마요르카스 장관은 해당 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 언론 자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허위정보위원회라는 게 어떤 부서입니까?
네, 마요르카스 장관이 지난주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신설 계획을 밝혔는데요. 온라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이 허위정보위원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수계 지역사회에 허위정보가 퍼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러자 공화당 쪽에서는 국토안보부가 국경을 통제하기보다는 여론을 검열하고 통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마이로스카스 장관은 직접 대응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폭스뉴스에 허위정보위원회는 우리 국토의 위협을 가하는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카르텔, 즉 마약 조직 등의 허위정보 공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어 해당 위원회는 허위정보에 대응을 위한 협업을 이끌어내는 실무그룹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시민의 권리, 그리고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미국에서 도시였던 지역이 일부 지역이 이제 시골로 간주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센서스 인구조사국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10년 전 도시로 간주됐던 1,300여 개 소도시와 마을들이 시골로 편입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 도시의 기준이 바뀌었나 보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 인구조사국은 도시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을 사람 수에서 주거 단위 수로 전환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이를 통해 10년마다 인구 수를 더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고, 또 2020년 조사에서 도입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인한 오류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인구 수보다 세대 단위가 더 정확한 방식이라는 것이 인구조사국의 설명입니다.
예. 도시라고 하면 그러면 인구 기준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예, 자, 지난 100년간 도시로 분류되기 위해선 최소한 인구 2,500명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기준이 도입이 되면 최소한 2,000세대가 도시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는 인구 약 5,000명에 해당합니다. 자, 원래는 인구 2,500명에서 5만 명 미만은 도시 집단, 그리고 5만 명 이상의 거주자가 있는 곳은 도시화 지역, 이렇게 간주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구분은 사라지고 도시의 정의가 새롭게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도시에서 시골로 바뀌게 됐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지역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인구조사국은 올해 많이 지나서야 이제 수정된 도시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AP통신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10년 전 도시로 간주됐던 지역의 3분의 1이 농촌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그런데 도시에서 농촌으로 그렇게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닌가 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예, 자, 도시냐, 시골이냐에 따라서 연방 기금을 받는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국은 10년마다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인구조사의 결과로 주를 대표하는 하원 의원 수를 결정하고 또 연방 자금을 의료와 일자리, 도로 등 공공서비스와 기반시설을 위해 배분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자, 특히 도시 지위를 상실하면 의료기관의 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시골 지역 의료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네요. 자,
예?
인구조사국이 도시 기준을 변경하는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자, 인구조사국이 세대 가구당 평균 2.6명을 계산할 경우 일부 지역은 과소평가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캘리포니아주 마데라 카운티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 지역은 가구당 인구가 3.3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각에선 인구조사국의 도시 기준 변경이 지역사회를 완전히 대표하진 않는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도시 지역의 인구는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을까요?
예, 인구조사국은 10년마다 조사 후 도시의 정의를 새롭게 검토를 하는데요. 자, 지난 1910년에는 도시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의 약 45%를 차지했었고요. 10년 전인 2010년에는 그 비율이 80% 이상으로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멘톨 담배를 비롯해서 향이 첨가된 그 담배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는 소식이죠.
예, 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멘톨, 즉 박하향 담배와 가향 시가류 판매 금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FDA가 지난해 4월에 이를 추진하고 밝혔는데, 1년 만에 실제 움직임에 나선 겁니다.
네. 자, 식품의약국 FDA가 어떻게 이런 조치를 하게 됐습니까?
예, 로버트 캘리프 FDA 국장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조치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된 것으로 공중보건보호를 위해 적합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멘톨 담배를 비롯한 이 가향 담배의 판매 금지는 담배 소비를 크게 줄여서 흡연자들의 사망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전체 흡연자 수, 그리고 또그 가운데 멘톨 담배를 피는 그 흡연자는 얼마나 됩니까?
예,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흡연자는 2020년 기준으로 미국 성인의 12.5%인 약 3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 통계 전문 사이트 스테디스타 통계 집계에 따르면 전체 흡연 상품 시장에서 멘톨 담배가 30%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0년부터인데요. 멘톨 담배는 이후 계속 30% 이상을 차지했고, 2019년에는 37%까지 증가했습니다. FDA에 따르면 2019년 현재 12세 이상 흡연자 가운데 멘톨 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는 1,850만 명이 이릅니다.
네.
그런데 인종별로 또는 성별로 이 멘톨 담배 흡연율이 다르다고요?
예, FDA 자료에 따르면 멘톨 담배의 흡연율은 특정 인종과 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백인 흡연자 가운데 멘톨 담배 흡연율은 30%인 반면에 흑인 흡연자의 멘톨 담배 흡연율은 무려 85%에 달합니다. 또한 성별로는 여성 흡연자의 멘톨 담배 흡연율이 약 40%로 남성 흡연율인 31%보다 약 10%포인트가 높습니다.
예. 자, 멘톨 담배 유해성을 얘기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미성년자 흡연자의 높은 사용률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멘톨 담배는 박하향을 첨가한 담배로 담배 냄새를 가려줘서 거부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처음 흡연을 시작하는 저연령대 흡연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CGC는 12세에서 17세 흡연자들의 절반 이상이 멘톨 담배를 흡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8세 이상 흡연자 중 처음으로 흡연을 시작할 때 대다수가 이 멘톨 담배로 시작했다고 CGC는 밝혔습니다. 하베르 베세라 보건후생부 장관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의 흡연자가 된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
흡연 또는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CDC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48만 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4만 1천 명 이상의 간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공중보건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요?
FDA는 연구자료를 인용해 이번 조치로 향후 40년 동안 흡연율이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40년 동안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대 약 65만 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FDA는 다만 이번 조치로 멘톨 담배 등의 판매가 금지되더라도 소비자 개인의 멘톨 담배 소지 혹은 사용을 규제하진 않을 것이라며 제조, 유통, 판매, 수출이 나 소매업체 등에 대해서만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담배 제조업체들의 반응 볼까요?
예, 유명 담배 말보로를 제조하는 알트리아 그룹은 이번 FDA 조처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업체는 멘톨 담배의 합법적인 판매를 금지하면 결국 음성화와 범죄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FDA는 5월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이 과정이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광고는 대중의 소비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데요. 빠르게 변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서울 종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광고 세상을 향한 고백 전시 회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이게 걸면 걸린다는 걸림판치.
전파를 잘하는 휴대폰 스카이.
우리의 지장 박희영.
처음 만나는 자유 20살의 공연.
서울 종로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입니다. 박물관 3층에 있는 전시장에서 1990년대 휴대폰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광고 세상을 향한 고백이란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광고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소비 문화를 바라보는 전시고요. 각각 주제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은 모두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은 1, 2부 영상이 공개된 상태고요. 올해 하반기에 나머지 3, 4부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1부는 광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시대별 소비 문화의 변화를 알아보는 영상인데요. 남녀 주인공이 등장해 각 시기를 여행하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광고를 통해 상품을 소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 근대화 신문물이라는 소제목으로 개항기의 광고가 소개됐는데요. 전시운영과 학예연구사 오경훈 씨의 설명입니다.
개항식에 이제 들어왔던 광고들을 이제 쭉 보여주는 건데요. 박내품이라고 하면은 이제 외래에서 이제 들어온 물품을 박내품이라고 해요. 박내품 광고들이 개항식에 들어왔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줬던 영상은 덕상 세창 양행 고백이라는 제목의 광고예요. 한성주보에 실렸던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 광고인데, 고백이라는 뜻이 광고라는 용어가 처음 정착하기 이전에 쓰여졌던 광고라는 같은 뜻에서 쓰인 용어예요. 그 고백이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전시 제목도 세상을 향한 고백이라고 이제 붙였던 겁니다.
개항기 이후 1950년에서 60년대는 광복과 6.25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생활 필수품 광고가 주를 이뤘습니다.
광복과 재건이라고 하면 이제 광복, 그리고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삶이, 일상생활이 많이 무너졌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 하면은 건강하고 위생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원조 물자로 들어오는 밀가루 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고, 치약 광고도, 그리고 지금 나오는 광고는 소주 광고가 이제 CM송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최초의 CM송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소주 광고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보너스라는 문구로 이제 강조가 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개항기부터 1990년대 광고가 선보여지고요. 2부는 글의 이마시아라는 제목으로 식품 광고를 통해 식생활의 변화와 식품 소비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기억하는 추억의 식품 광고를 찾아볼 수 있고요. 더불어 실감형 영상 전시로 기획됐기 때문에 전시장에 오면 입체감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오경훈 학예 연구사에게 들어봅니다.
일단 주재관의 입장을 하면은 관람객을 이제 감싸는 사면의 파노라마 스크린,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미디어 큐브가 있어서 24대의 빔 프로젝트가 그 대형 실감형 영상을 이제 투사하게 됩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처음 시도하는 전시 플랫폼이니까 저희 박물관을 방문하시거나 혹은 처음 방문하시는 관람객분들이 이제 근현대사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쉽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좀 기억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구성해봤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각각 7분이고요. 안내 문구까지 포함하면 약 8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방금도 들으셨듯이 박물관에서 처음 시도하는 영상 전시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해요. 박윤정 학예 연구원입니다.
일단은 저희 박물관이 공간적으로 영상 전시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층고가 낮다는 점이 이제 실감형 전시하는데 조금 어려웠어서 미디어 큐브를 일부러 만들어서 그 안에서 좀 콘텐츠를 다양한 면에서 보여주자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둥 두 개가 있었는데 기둥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없애는 대신에 이제 면을 둘러서 오히려 다면 영상으로 활용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한 면만 본다기보다는 어느 면을 어떤 위치에서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라는 게 공간을 기획하는 의도였어요, 처음에는.
영상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전시장에 들어오면 어디를 보든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한 관람객은 그 점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욱 씨입니다.
저는 여기 공간 활용을요.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했잖아요. 완전히. 하다가 다 영상 화면이 된다는 게 뭔가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1, 2부 영상을 다 관람하려면 약 16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시장 곳곳에는 앉아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의자가 마련돼 있고요. 전시 영상을 보며 각 시기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때가 조미료 광고도 있었지만 이제 1960년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최초 이제 인스턴트 라면이 광고가 이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당시 정부의 어떤 혼분식 정책하고도 깊이 관련이 있는데, 혼분식 정책이라는 게 이제 쌀밥 대신 잡곡을 섞어 먹는 혼식도 있고 밀가루 음식을 먹는 분식을 이제 장려하는 정부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때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 출시가 되고 광고 문구에 우리의 식생활은 해결됐다, 혹은 라면은 제2의 쌀이라고 하면서 그 혼분식 정책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홍보를 하였거든요. 또 이때 카레국수랑 카레라이스가 또 이제 많이 소비가 되었는데 이때 그 광고에도 막 대용식으로 권장한다, 라는 문구를 내세워서 정부 정책 영향으로 이렇게 카레 소비가 본격적으로 소비되는 거 보면은 광고라는 게 한 시대의 사회문화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네, 매개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전시를 함께 준비한 박윤정 학예 연구원은 자료를 수집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반가운 광고들을 접했다고 말했고요. 요즘 광고와 또 다른 점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90년대생인데 제가 봤던 CM송 같은 것들이 60, 70년대 처음 제작돼서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점은 요새의 광고보다 옛날 광고들이 조금 더 직설적이고 직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1970년에서 80년대에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식품산업도 커졌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CM송이 크게 유행하고요. 이 CM송을 통해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죠. 자세한 얘기 다시 오경훈 학예 연구사입니다.
또한 이제 70, 80년대에 제작된 유명 이제 CM송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경제성장으로 대기업화된 식품회사들이 그 히트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런 CM송이 우리 애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해서 지금도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상품 소비가 좀 오히려 활발해진 것은 좀 광고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스며들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영상의 자료로 쓰인 광고는 모두 323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객뿐 아니라 광고를 연구하는 전공자들, 또 연구자들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러 품목의 광고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경훈 학예 연구사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라는 게 이제 상품만이 아니라 상품이 갖고 있는 이미지까지도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광고는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매개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그 한 시대의 사회문화를 되게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단적으로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 속의 상품의 이미지를 소비한다는 거는 곧 그 시대의 유행을 이제 반영한 거를 소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세대들이 가까운 과거이든 혹은 더 이전의 과거이든 각 세대에 경험했던 광고를 공유를 하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문화와 이야기들을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이번 전시에서 가장 바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시장에는 과거의 광고를 보며 그 시절을 추억하는 관람객도 있었고요. 또 실감형 영상 전시가 흥미로운지 기념사진을 남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예전 광고는 정보라고 하죠. 이렇게 정보를 좀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이제 광고가 거의 주력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디어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지금의 광고는 영상,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임팩트 있게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옛날의 광고도 좋고 지금도 광고도 비교를 한다라면 비교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인물이 이제 시대별로 옷도 바꿔 입어가면서 그때 유행했던 광고들이랑 이제 인물이랑의 옷차림을 보니까 그게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광고 하면은 보통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소비자들도 함께 참여하고 뭐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내숭 떨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I'm glad to be here.
Do you like a girl who's acting coy?
You mean a girl who pretends to be shy but really isn't?
Yes.
Yes, that's the fast answer, but maybe is the other answer.
Are you being coy?
What if I said yes?
자, 내숭 떤다라는 표현은 주로 남녀 사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원래는 술도 잘 마시고 욕도 잘하는 사람인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할 때 우리는 내숭 떤다라는 말을 하죠. 겉으로 순해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함, 바로 내숭입니다. 그녀는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내숭을 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She acts coy when she's with a man she likes.
coy, C-O-Y, 수줍어하는 이런 뜻이죠. 또 나한테 내숭 떨지 말아요. 나는 당신에 대해 모두 알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Don't play coy with me. I know everything about you.
이런 사람인데 다른 척하다. Pretend. P-R-E-T-E-N-D. 뭐뭐인 척하다. Pretend을 사용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Pretend.
When someone pretends, they are acting as if something else was true.
어떤 사람이 pretend, 뭐뭐인 척할 때는 그들이 어떤 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Don't pretend you are a shy person. I heard your speech the other day.
수줍어하는 사람인 척하지 마세요. 나는 저번에 당신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Don't pretend as if everything is okay. I know you are in trouble.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곤란에 빠진 걸 알고 있습니다.
Please pretend you didn't hear about this.
제발 이것에 대해 못 들은 척 해주세요. Pretend와 혼동할 수 있는 단어 imitate이 있습니다. I-M-I-T-A-T-E, imitate, 모방하다, 흉내내다, 이런 뜻입니다. John, are you good at imitating other people?
I'm really good at imitating my father.
But I cannot tell if you are good at imitating because I never saw your father.
That's why I told you I'm good at that impression, because you don't have any way to compare.
Can you do any impressions of famous people?
I can do impressions of people we work with.
제가 잔에게 다른 사람 흉내내는 거 잘하는지 물었더니 잔은 자기 아버지 흉내를 잘 낸다고 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유명한 사람 중에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은 거죠. 그러니까 프리텐드는 어떤 사람인 척, 척하는 것이고 이미테이트는 흉내내는 것, 모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나온 impression, impression도 모방을 뜻합니다.
I'm really good at imitating my father. I can do an impression of my father really well.
나는 내 아버지의 흉내를 잘 냅니다. 또 누가 어떤 사람의 흉내를 잘 내면
You are good at impressions.
흉내 잘 내시네요.
You are good at doing an impression of Elvis Presley.
Elvis Presley 흉내 잘 내시네요. Imitation.
When children imitate, they are acting as if they were another person, such as an adult in their life.
모방, 아이들이 흉내낼 때 아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인 척 행동하죠. 예를 들어 아이들 인생에 있는 어른들 같은
The child who holds a doll and sings a gentle song to it is imitating a loving parent.
인형을 안고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는 아이는 부모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The child puts the doll down and covers it, saying, My baby is going to sleep now. Please be quiet.
아이는 인형을 내려놓고 말하죠. 내 아기는 이제 잘 겁니다. 제발 조용히 하세요.
The child is both imitating a parent and pretending that the doll is a living thing.
아이는 부모를 흉내내고 그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죠.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내숭 떨지 마세요. Don't play coy with me. 뭐뭐인 척 하지 마세요. Don't pretend. You are good at impression. 흉내 잘 내시네요. 어떤 척하는 다양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